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요. 디모데전서 5장.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도나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내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서 지원해야 될 참 과부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참 희한한 주제도 다 다루죠. 자, 에베소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또 그것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시대적 사회적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과제는 교회 지원 명부에 올릴 과부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행하라. 마치 몇 달 전에 다루었던 감독과 집사의 요건에 어떤 기준이 있었죠. 동일하게 참 과부를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가. 여기 9절에 보면은 한 남편의 아내 이런 표현이 있고 10절에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우리가 감독 자질과 관련해서 다룰 때 한 아내 남편이 되며 그런 말이 있었고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고 11절부터 15절은 젊은 과부는 올리면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우리에게 이런 명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와 있는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여기 명부에 올리다 이런 표현이 카탈레고라는 헬라어인데 영어에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카탈로그. 네, 맞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목록에 올리다, 등록하다, 이 카탈로그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격 요건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과부 등록이 있을 텐데 이 등록부에 올려진 사람은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재정을 후원하도록 하라. 자,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60세 이상. 손 들지 마십시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감독 또 집사 관련해서 자제를 공부할 때 그거는 한 아내의 남편. 여기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한 남편 한 사람에게 신실했던 아내의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한 여자만 있는, 또 자기 마음 가운데 한 남자만 있는,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별한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사별한 경우에는 로마서에도 그렇고 성경적인 어떤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별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뭐 약을 탄다든지. 자,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이제 나이는 60 이상이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고, 이 10절에 있는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라는 것이 문맥상에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대상인 이 나이 드신 여성도를 향해서, 지금 남편이 죽고 없는 혼자 된 성도입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순교자 할 때 쓰이는, 순교자 하면 명사형인데 그것을 증언하다, 증거하다가 죽다, 동사형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상자인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을 분명하게 선한 행실과 이러이러한 인품과 그 인격을 가진 분으로 제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일곱 집사를 택하잖아요. 그때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칭찬받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동사예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여, 사람들이, 그를 빌립 집사를 보는 사람들이, 나는 분명하게 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증언합니다라는 그 사람을 택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 후보자는 에베소 성도들에 의해서 선한 행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분이어야 된다. 자, 그 증거가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합당한 자녀 양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힘듭니다. 왜 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이고 손이 많이 가고 많이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도 어떠한 사업보다도 많이 해줘야 되고, 내게서 나가는 희생적인 사랑도 참으로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며, 감독도 집사도 자격 검증할 때 자녀 양육이 나왔어요. 여기도 보니까 교회에서 특정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과부 등록할 때 그 검증, 자질을 검증할 때 자녀를 잘 양육했는지를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지금은 이것이 문화적인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요 아주 중요한 필요였어요. 숙박 시설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 것과 관련된 그때 당시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발을 씻는다? 이것도 그쪽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숙박과 식사 그리고 발 씻기 이것이 세 개가 더해지면 예의를 아주 갖춘 대접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발을 눈물을 떨구며 머리털로 발을 씻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 집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에 매료되는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 의외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다른 바리새인은 주님과 각을 세우는데 어떻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좋은 인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식사는 초대했는데 뭔가가 계산된 것이 있었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경의를 표하면서 초청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발 씻을 물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 최대한의 예우예요. 이 여인은 일반 물이 아니라 그가 귀중하게 간직했던 향유,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눈물과 함께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거예요. 최대한의 경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형태의 섬김이었다. 네 번째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옥에 갇혔든지 박해를 피해서 에베소로 도피했든지 아니면은 신앙 때문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직업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내 일처럼 여기고 도와준 적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근거 기준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하며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엿보고 일을 실행하는 그런 흔적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욥바의 그 답이다처럼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은 명부를 만들어서 그에 올리고 그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기도와 성도 섬기는 그 일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책임을 지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 등록을 거부하라.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정욕으로라는 이 말은 성적 욕구를 충동적으로 느끼게 되어서 이 말이에요. 재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 문맥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여 이제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뒤에 이러한 정욕 때문에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믿음과 상관없이 결혼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받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은 부부 사이의 일을 깊이 다루는 곳인데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재혼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어야 할 것. 그런 뜻이에요. 여기 문맥상으로 이 젊은 과부, 다시 말해서 홀로 된 여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아, 이제 주님밖에 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여 섬기겠습니다. 홀로 제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합당한 상대방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마음 작용들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그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육체적인 매력이나 어떤 뭔가 끌림이 있어서 내 자신이 원래 했던 그 맹세를 저버리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는 그 명단 거기서 가능한 후보자에서 고려하지 말라.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13절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 이런 말입니다. 말이 거품이에요. 불어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버벌이에요.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게는 알맹이가 없어요. 거짓이 담겼을 수도 있고 과장이 담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후 불어버리면 안에 실체가 없어요. 그런 말들을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어떻게 하면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면 그래서 젊어서 홀로 된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처방을 줍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다룰 때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떠한 것을 주장하리라고 했나요? 2절에 보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혼인을 금하고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러한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에도 침투하는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홀로 되었습니다. 홀로 살면서 내 혼자 주님만 앙망하고 하는 것이 훨씬 거룩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혼인을 하지 말라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런 남녀가 육체의 관계를 갖는 것은 세컨 클래스 2등 신자이니 너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만 추구해라 솔깃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말로 다른 사람들 간섭하여 분주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일로 분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처방입니다. 여기 한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대적에게. 이 대적은 사탄을 지칭합니다. 이 젊은 과부의 말과 행동이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소할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잠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대상일까요? 이 마귀는 근거 없이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가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정죄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이 부분 강론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났을 때 너가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나 아니면 습관적인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로를 열어놓으면 그가 와서 자기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과부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자기 가정 다스리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될 것을 개인이 고상하게 보이고 개인이 헌신된 주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살기를 선택했는데 자기 마음 속에는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war within,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와 거룩하다. 안에는 자기 내부에는 격렬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삼킬 수 있는 무엇을 제공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배우자를 잃은 성도의 그 감정에는 상실감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사탄이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을 구하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심각하게 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는 어떤 연령대가 되었을 때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주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혼자 있어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과 정서적인 성숙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부 성도 요건은 나이가 60세 이상, 그때 당시에 자력으로 생활하기 힘든 연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균 연령이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거 아시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방문해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마 좀 깜짝 놀랄 거예요. 두 번째, 한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였을 것. 사별하고 재혼했어요. 그것도 재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덕목을 갖출 것. 자기 자녀 양육 잘했다는 이력, 나그네를 후대해서 대접했다는 평판, 성도의 발을 씻긴 그런 겸손, 환난을 겪은 이들을 구제한 일이 있고 그 밖에 선한 일에 봉사한 경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주를 섬기는 일과 평생에 기도할 수 있도록 다른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책임져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과부에 대한 이번 설교를 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또 스터디를 하면서 사역자로 세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냥 선교사, 목사, 교사, 전도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역자로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젊은 과부 성도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남은 생애를 기도와 헌신에 성김에 들어기로 서약했다가 육체적 욕구로 말미암아 서약을 깨뜨리고 불신자라도 상관없이 결혼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어요. 30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40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50대, 60대, 70대 가지고 난 취약점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재정 지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14절 처방은 교회 지원 명부에 올리는 대신에 시집 가도록 권유해라. 15절 왜냐하면 헌신 서약했다가 정욕에 굴복하여 서약 깨뜨리고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아예 등을 돌리고 사탄의 먹이가 된 사람도 있는 것을 사도는 내가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잠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 구절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 7, 8절 베드로전서 5장 6, 7, 8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염려를 오랫동안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주 안 좋은 사인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오래 맡기고 오래 붙잡고 있으면은 저는 이 문맥상으로 8절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내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견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기도하겠습니다.